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공군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인 F-22 넉대가 오늘 한반도 상공에서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적의 레이더 감지를 피할 수 있는 이 전투기들은 오늘 일본 오키나와 공군기지를 이륙해 한반도 상공을 비행한 뒤 경기도 오산 공군기지에 착륙했습니다. 테런스 오샤너시 미한연합공군사령관은 이번 비행 임무는 미국과 한국 간 동맹의 확고함과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두 나라의 결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비행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지 열흘 만에 이뤄졌습니다. 미국은 앞서 지난달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한 직후에는 F-52 전략폭격기를 출격시킨 바 있습니다. 한편 미 해군 공격용 잠수함과 구축함 노스캘리포니아호가 다음 달 연례 미한 합동군사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어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이 훈련에는 미 원자력 항공모함 존 스테니시호도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에 첨단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했다고 타이완 정부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과 주변국들 사이에 긴장이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오늘 파라셀 군도에 있는 우디 아일랜드에 중국이 미사일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처음 보도한 미국의 폭스뉴스에 따르면 지난 14일 촬영된 민간 위성사진 판독 결과 우디 아일랜드 해안에서 지대공 미사일 발사기 8대를 갖춘 2개 포대와 레이더 시스템이 관측됐습니다. 그러나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번 보도는 일부 서방 언론들이 지어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따른 긴장 사태를 완화할 가시적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폐막된 미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분쟁이 평화적으로 법적인 수단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정상들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아세안은 국제 규범과 각국의 권리가 보장되는 영내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북한 문제도 논의됐습니다. 각국 정상들은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끝내도록 압박하는 중국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시리아 북부 지역에 대한 터키의 폭격은 완전한 불법 행위라고 러시아 당국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관영 리아 통신은 오늘 마리아 자카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터키와 시리아 국경 지역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은 절대적인 무법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자카로바 대변인은 터키가 국경 지역 정착지들의 폭격을 가하고 그곳에 자금과 사람, 물자들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터키는 지난 15일 시리아 내 쿠르드 민병대에 폭격을 가하고 쿠르드군이 터키 국경 부근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강력히 응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시리아 내 적대 행위 중단은 러시아에 대한 시험대라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피터 쿡 국방부 대변인은 현 시점에서 시리아의 휴전 이행 여부는 러시아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국제사회의 제재 이전 수준으로 산유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이란의 석유수출국기구 특사가 말했습니다. 이 특사는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오늘 이란과 이라크, 베네수엘라 석유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회의를 앞두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세 나라 석유장관 회의에서는 국제유가 하락을 막기 위한 산유량 동결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란의 원유 수출은 그동안 이란의 핵개발 의혹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로 급격히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이란 경제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서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 카타르는 어제 자국의 산유량을 지난달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쿠바가 어제 50년 만에 정기 항공 노선을 재개설하는 내용의 항공협정을 공식 체결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하루 최대 110편의 미국 항공기들이 쿠바로 취항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가운데 20편은 쿠바 수도 아바나에 할당되며 쿠바 내 다른 9개 국제공항에 10편씩 배정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항공업체들은 앞으로 쿠바 당국과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하게 되며 미국은 모든 협상이 올 가을까지 마무리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개되는 쿠바 노선에는 미국 내 거의 모든 대형 항공사들이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이 적도 부근의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서 각종 기상이변을 만들어내고 있는 엘니뇨 현상 때문에요. 지구촌이 식량 안보 위기에 놓여 있다는 국제기구들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올해만 1억 명이 이 엘니뇨 때문에 굶주림에 시달린다고 하는데요. 먼저 세계식량계획은요. 남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에서 식량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특히 아프리카 짐바브웨, 아프리카 공화국, 잠비아 같은 이 남아프리카 지역의 가뭄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가뭄 때문에 농사를 망쳐서 그런데요. 짐바브웨의 경우 옥수수 가격이 치솟아서 국가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말라위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유엔 인도주의 조정 업무 조정국은요. 이에 보태서 에티오피아에서 1천만 명, 과테말라, 온두라스에서 2,800만 명이 식량 부족에 직면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유엔 식량 농업 기구도 엘니뇨가 남아프리카의 곡물 수확, 식량 안보에 파멸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아동 기금 유니세프는요. 기아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이 극심한 영양식조에 걸렸다고 이는 전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유엔 산하 국제기구들이 우려한 나라는 가난한 나라들인데요. 식량 안보 위기에 직면한 이들 나라에 국제사회의 집중적인 관심과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뉴스와 세계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구촌원을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영상 1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2월 18일 목요일 북한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눈이나 비가 오다가 황해도와 평안남도는 밤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8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 영하 6도에서 영상 8도 되겠습니다. 평양 흐리겠습니다. 영하 4도에서 10도 분포, 신의주 구름 많겠습니다. 영하 2도에서 영상 6도 분포, 개성 오후에 흐리고 가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영하 2도에서 영상 7도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스판두 발레의 True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도서에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과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고요. 미국과 쿠바가 국교 정상화에 따라서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정기 항공 노선의 취향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도 오늘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중국의 남중국해 미사일 배치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미국 폭스 뉴스가 처음으로 보도를 하고요. 미국과 타이완 군 관계자도 확인을 한 내용입니다.
네.
폭스 뉴스는 앞서 민간 위성 회사인 이미지셋 인터내셔널의 위성 사진 분석 결과 중국이 최근에 우디 섬에 지대공 미사일 8기와 레이더 시스템을 설치한 것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예, 우디 섬이 어떤 곳인가요?
남중국해 북쪽 파라셀 군도에 속한 섬입니다. 중국, 또 베트남, 타이완과 이제 모두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요. 파라셀 군도의 섬 중에는 가장 큰 섬이 이제 이 우디 섬이고요. 중국에서는 융싱다오, 베트남에서는 푸람 섬으로 부릅니다.
네.
1956년부터 중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지만 베트남과 타이완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곳인데 중국이 최근 파라셀 군도에 인공섬 매립 등을 했고요. 또 이번에 이렇게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한 것으로 확인이 된 것입니다.
네. 미국하고 타이완도 이 중국의 미사일 배치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데이빗 로 타이완 국방부 대변인은요. 미사일 배치 사실을 확인하면서 관련국들은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협력해야 하며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일방적인 행동을 삼가야 한다고 말했고요. 한편 미군 관계자도 미사일 배치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미사일 배치 보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자국 영토와 시설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방어 시설이고 국제법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시설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는 이 남중국해의 영유권이 자국에 있다는 그런 근거 하에서 이제 하고 있는 주장이죠.
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어제 베이징을 방문한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보도에 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왕 부장은 자위적인 차원의 제한적이고 필수적인 방어 시설이며 이는 중국의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또 서방 언론들은 미사일이 아니라 중국이 건설 중인 등대와 기상학 연구시설 등에 관심을 가져달라면서 이 중국의 이 평화적인 목적에 인공섬 매립과 시설 건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주변 나라들의 입장은 다르지요.
그렇습니다. 우디섬의 영유권을 주장한 베트남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네.
미국과 주변국들은 그동안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매립과 군사시설 건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해왔죠. 특히 이번 주에 미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응웬던 중 베트남 총리는요. 남중국해 현상 변경 행위를 막기 위해서 미국에 보다 강력한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고 특히 베트남은 최근에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해왔습니다. 중국의 이런 군사 위협에 대응해서요.
네, 이번 일 때문에 남중국해 영유권으로 그 분쟁으로 인한 군사적 긴장이 더 고조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또 이 중국이 이 지대공 미사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군사 시설을 추가로 배치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미국은 중국의 이런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 강화를 비난하면서 특히 항행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군함과 군용기를 주변으로 보내는 순찰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앞서서도 미국의 해군함이 파라셀 군도에서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섬 주변을 항해하자 중국이 주권 침해라면서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남중국해 관련 소식인데요. 미국에서 열린 이 미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주요한 의제로 다뤄졌죠.
그렇습니다. 이번 이 아세안 정상회의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어제까지 이틀간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 써니렌지에서 열렸습니다.
네.
이 아세안 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 10개국 정상들이 거의 다 참석을 했는데요. 미국과 아세안 정상들은 영유권 분쟁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국제법에 따라 풀어야 한다면서 항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이 추진했던 이 공동성명에 남중국해와 중국을 명시하는 것은 일부 아세안 정상들의 반대로 무산됐고요. 또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미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폐막 기자회견에서도 이 문제를 중요하게 언급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과 아세안이 국제적 규칙과 규범이 준수되고 모든 나라가 크기에 관계없이 존중되는 지역 질서를 지켜나간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혔고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중국이 인공섬 매립과 군사시설 건설 등 남중국해의 군사화를 중단할 것도 거듭 공개적으로 촉구를 했는데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가운데 중국이 파라셀 군도의 우디섬에 지대공 미사일을 설치한 것이 확인된 것이죠.
네, 중국이 또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반발했네요.
네, 홍래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아세안 정상회의 남중국해 발언에 대해서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의 당사국이 아니라면서 관련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항행의 자유를 핑계로 무력을 과시함으로써 다른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훼손하는 데 결연히 반대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중국은 앞서서 이번 미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에도 이 아세안 정상회의 미국에서 열리는 이 회의는 남중국해 문제를 논의할 적절한 장소가 아니다 이렇게 비난을 했었죠.
네. 자, 또 이번 미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경제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졌는데요.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은요 기자회견에서 아세안 회원국들이 경제 개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에 참여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세안 10개국 중에 TPP 참여국은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싱가포르, 브루나이 4개국뿐입니다. 이미 이제 이들 나라 외에도 TPP 참여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나라들이 있지만
네.
그러기 위해서는 TPP가 제시하는 기준에 맞추기 위한 경제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경제 문제 외에도요. 오바마 대통령은 일부 아세안 국가에서 법치주의 또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전달을 했는데요. 군부가 장악 중인 태국에 대해서는 조속한 민정 이양을 촉구를 했고요. 또 미국은 동남아 주민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당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도 의제로 다룰 거란 예상이 있었는데요.
네, 이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과 아세안 정상들은 북한의 최근 장거리 로켓 발사를 포함해서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끝내기 위해서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하지만 공동성명이나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북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네, 미국과 쿠바가요 정기 항공 노선의 취항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죠.
네, 어제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양국이 관련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미국과 쿠바의 국교 정상화에 따라서 50여 년 만에 이루어지는 조치인데요.
네.
양국 대사관 개설 이후에 두 나라 관계 정상을 위해 취해온 것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것이란 평가입니다.
네, 언제부터 취항이 재개되나요?
올해 안에 매일 최대 110회의 항공편이 두 나라를 오가게 되는데요. 현재 미국에서 아바나를 오가는 10개에서 15개 정도의 전세 노선이 운행되고 있는데요.
네.
우선 여기에 더해서 매일 20개의 정기 항공편이 아바나로 취항할 예정이고요. 이어서 아바나 외의 다른 도시로도 미국 항공사들의 운항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두 나라 정부 이번 조치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서 아바나를 방문한 앤서니 폭스 미국 교통부 장관은요. 두 나라 관계의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미국과 쿠바 간 교류 노력에 매우 중요한 이정표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이번 주에 미국 정부가요.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 이후 처음으로 미국인들의 쿠바 내 공장 설립을 허가했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전해드렸던 소식인데요.
예.
지난 15일 미국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미국인 사업가 두 명이 최근 쿠바에서 농업용 트랙터 공장을 세울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수도 아바나 근처에 있는 특별 경제구역에 공장을 세울 계획인데요. 500만에서 1000만 달러를 투자해서 내년도 초부터 트랙터 생산을 개시할 예정인데 연간 소형 트랙터 1000대 생산 규모라고 합니다. 이미
네.
쿠바 당국의 허가는 받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쿠바 내에 미국인들이 공장 설립이 허가된 건 1959년 이후 처음이니까 역시 중요한 조치죠.
네.
하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이 제재인 미국의 대쿠바 금수 조치는 남아있는데요. 의회의 행동이 필요한 조치인데
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의회가 금수 조치 해제를 위해서 조속한 행동에 나설 것을 여러 차례 촉구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의회 내 공화당 일부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미국 법원이 지난해 일어난 캘리포니아 테러 사건 수사를 돕기 위해 미 연방수사국에 기술 지원을 제공하라고 애플사에 명령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헌법에 따른 대법관 지명자 인준 절차를 발부하고 이 상원에 요구했다는 소식, 또 무인기를 이용한 교도소 밀반입이 늘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하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이 애플이라고 하면은요, 미국의 대표적인 첨단 기술 업체죠.
네.
똑똑한 손전화기 아이폰으로 유명한데요. 미국 대법원이 미국 법원이 이 테러 수사에 협조하라는 명령을 애플사에 내렸다는데 무슨 얘긴가요?
네, 지난해 말에 일어난 그 캘리포니아 총격 사건 기억하시죠?
네.
네.
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영향을 받은 파키스탄계 미국인 부부였죠. 사이드 파룩 부부가 일으킨 사건이었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12월 2일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네.
캘리포니아 샌 버나디노 지방정부청사에서 이 파룩 부부가 무차별 총격 사건을 일으켜서 14명이 숨지고 22명이 다쳤습니다. 이 파룩 부부는 경찰과 이 총격전 끝에 숨졌는데요. 이들이 몰던 자동차 안에서 이 애플사 제품인 아이폰 손전화기가 발견됐습니다. 이 손전화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보안을 위한 그 잠금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지문을 찍거나 뭐 암호를 눌러야 열 수 있는데요. 이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아직 수사 당국이 이 전화기의 잠금 장치를 풀지 못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 잠금 장치를 풀 수 있게 도와주라고 법원이 애플사에 명령을 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이 문자 메시지나 사진 같은 이 애플 기기에 들어있는 정보는 암호화되어 있는 것이 기본입니다. 아, 그리고 이 잠금 장치를 풀 때 10번 시도해서 안 되면 이 손전화기에 들어있는 정보가 자동적으로 지워지게 되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미 연방수사국 FBI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애플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이런 FBI의 요청이 타당성이 있다고 본 건데요.
네.
캘리포니아의 셰리 핌 치안 판사가 애플사에 대해서 이런 보안 장치를 우회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연방검찰은 이 같은 법원 명령이 이 캘리포니아 테러범 파룩의 손 전화기에만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FBI가 어떤 지원을 바라고 있는 건가요?
네,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이 파룩 부부가 사용한 손 전화의 방식을 바꿔서 이 수사관들이 무한대로 잠금 해제를 시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번 암호를 잘못 누르면 이 손전화기에 들어있는 정보가 자동적으로 지워진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 걸 막아달라는 거죠.
네.
FBI는 모든 암호 조합을 시도해서 손전화기를 열겠다는 건데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일일이 손으로 누르지 않고 이 잠금 장치가 열릴 때까지 여러 암호 조합을 자동적으로 시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네. 보통 손전화기 암호는 숫자 4개나 6개로 만들어지는데 가능한 암호 조합 수가 엄청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샌 버나디노 테러범 파룩은 숫자 4개로 만든 암호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 경우 가능한 조합이 만 개가 넘습니다.
네.
그걸 손으로 일일이 누르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빨리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이 FBI는 파룩 부부가 테러 계획을 꾸미면서 접촉한 사람 등 이 중요한 자료와 증거가 손전화기에 들어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법원 명령에 애플사 어떤 반응입니까?
네. 이 법원 명령을 따를 수 없다면서 거부했습니다.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어제 성명에서 미국 정부가 소비자들의 정보 보안을 위협하는 전례 없이 위험한 일을 할 것을 애플에 요구했다면서 법원 명령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FBI가 일부 중요한 보안 장치를 피할 수 있는 새로운 운영체제를 만들라고 애플에 요구했는데 이는 애플에게 소비자를 해킹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코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쿡 최고 경영자는 결코 가볍게 내린 결정이 아니라 이 미국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또 애국심에서 미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는데요.
네.
이 테러범들을 동정하지는 않지만 이 미국 정부가 도를 넘는 요구를 해왔다면서 이에 맞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앤터닌 스킬리아 연방 대법관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네.
이 때문에 공석이 된 대법관 자리를 둘러싸고 바락 오바마 대통령하고 공화당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빠른 시일 내에 새 대법관을 지명하겠다고 말하고 있고요.
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들면서 이 다음 대통령의 몫으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대법관 지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그 같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 말 직접 들어보시죠.
There are a lot of Republican senators who are going to be under a lot of pressure from various special interests and various constituencies and
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이 여러 이익단체나 선거 구민, 유권자들로부터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 점은 이해한다고 말했는데요. 자신이 누구를 지명하든 이 대법관 인준을 막으라는 압력을 받을 텐데 하지만 그래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헌법에 절차가 확실하게 나와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적절한 시기에 자격 있는 대법관 후보를 지명할 테니 상원은 헌법에 따라서 제할 일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상원이 인준 절차를 미뤄서는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미국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이나 연방 대법관 같은 고위 공직자를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네.
하지만 이 상원의 동의를 얻게 돼 있습니다. 이 상원 법사위원회가 청문회를 열고 후보를 검증한 뒤에 이 상원 전체 회의 표결에 붙여서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정식으로 임명되는데요. 하지만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다음 대통령이 이 새 법관을 지명하게 해야 한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새 대법관을 지명하더라도 인준 절차를 미루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공화당 지도부 내에서 좀 변화가 일고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이 공화당 소속으로 상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인 찰스 그레슬리 의원이 인준 청문회를 열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네.
그레슬리 의원은 앞서 이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와 이 같은 입장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그러니까 스켈리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인준 절차를 다음 대통령이 들어설 때까지 미뤄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앞서는 보였었습니다.
네.
하지만 어제 약간 이 태도 변화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그레슬리 의원은 다음 대통령이 후임자를 지명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대통령이 후보 지명을 하면 그 다음에 가서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고 이 라디오 아이오와가 보도했습니다.
네, 이 연방 대법관 자리가 워낙 중요한 만큼 뜨거운 정치적인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스켈리아 대법관의 장례식 일정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네, 스켈리아 대법관의 장례식은 오는 토요일 20일에 이 워싱턴 DC의 바실리카 대성당에서 열리는데요. 이에 앞서서 장례식 하루 전날인 금요일 이 스켈리아 대법관의 유해가 연방대법원 중앙홀에 안치돼서 일반에 공개됩니다. 현재 그 스켈리아 대법관이 늘 앉던 그 대법원 판사석에는 검은 휘장이 둘러져 있습니다.
네. 자, 또 오바마 대통령이 16일 아세안 기자회견에서 올해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또 공화당 후보들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 잠시 살펴보죠.
네, 오바마 대통령이 특히 이 공화당 선두주자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I continue to believe Mr. Trump will not be president. And the reason is because I have a lot of faith in the American people. And I think they recognize that
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인들을 신뢰한다면서 이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는 않을 것이란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직은 매우 중요한 자리이고 TV쇼를 진행하는 게 아니란 사실을 미국인들이 잘 알 것으로 생각한다는 건데요. 대통령직은 때때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자리라고 오바마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네. 자, 공화당은 이번 주 토요일 20일에 동남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예비선거를 실시하고요. 또 민주당은 다음 주 토요일 27일에 같은 주에서 당원대회를 여는데요. 현재 후보들 지지율 어떻게 됩니까?
네, CNN 방송과 여론조사기관 OIC가 공동으로 실시한 새 여론조사 결과가 어제 나왔는데요.
네.
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아,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은 38%로 나타났는데요. 2위인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의 지지율인 22%에 두 배가 넘는 겁니다.
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14%로 3위, 잽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10%로 4위고요. 신경외과 의사 출신인 벤 칼슨 후보가 6%로 5위, 그리고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는 4%로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이 케이식 후보는 지난 뉴햄프셔 예비 선거에서 2위에 올랐는데 이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서는 고전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후보 지지율도 살펴볼까요?
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56% 지지율을 보이면서 38%를 얻은 샌더스 상원의원을 눌렀는데요. 클린턴 후보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특히 흑인 유권자들과 여성 유권자들 사이에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오는 토요일 20일에 이 서부 네바다주에서 당원대회를 또 여는데요. 조금 전에 나온 CNN ORC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네바다주에서는 클린턴 후보가 48%, 그리고 샌더스 후보가 47%로 두 후보의 지지율이 사실상 동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드론이라고 하면은 무인기를 말하는데요. 크기가 무척 다양하죠?
네, 맞습니다. 뭐 군에서 정찰이나 폭격에 이용하는 대형 무인기도 있지만 이 손바닥에 올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작은 무인기도 있습니다.
네, 미국 최대 인터넷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이 무인기를 이용한 배달을 시험 중인데요. 근데 미국 내에서 이런 무인기를 이용한 배달이 이미 시작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하지만 그 합법적인 배달이 아니라 불법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최근 미국 내 교도소가 이 무인기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교도소 수감자들이 무인기를 이용해서 마약이나 손전화 같은 금지 물품을 밀반입하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7월 오하이오주 맨스필드의 교도소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네.
무인기가 교도소 마당 위로 날아와서 마약과 담배 등이 들어있는 포장물을 떨어뜨렸고요. 이 재소자들이 이를 차지하기 위해서 몸싸움까지 벌인 겁니다.
네, 오하이오주뿐 아니라 또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메릴랜드주 컴벌랜드 인근의 교도소 주변에서 이 남자 두 명이 체포됐는데요.
네.
당국은 이들이 무인기를 이용해서 마약과 손전화 등을 교도소에 들여보내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10월에는 오클라호마주의 한 교도소 마당에 무인기가 추락했는데요. 쇠톱날과 손전화, 마약이 들어있는 포장물을 실어 나르려다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최근에 무인기가 소형화되고 또 가격도 내려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무인기를 뭐 아무나 손에 넣을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주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네.
미국 중서부 일리노이주의 경우 아직 무인기를 이용한 교도소 밀반입 사건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리 대비하지 않은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일리노이 주의회가 이 무인기를 이용한 교도소 밀반입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고려 중이라고 이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네.
무인기를 이용해서 금지 물품을 밀반입하려다 발각되는 수감자는 수감 기간을 1년 연장한다는 겁니다. 또 공중에서 교도소를 촬영하는 사람에게 형사 혐의를 적용한다는 조항도 들어있습니다.
네, 일리노이 주에서는 교도소 공중 촬영이 불법이 아닌가 보네요.
네, 불법이긴 한데요.
네.
이 중범죄가 아니라 경범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다는 거죠.
예. 자, 다른 주는 어떤가요? 다른 주에도 비슷한 법이 있습니까?
네, 현재 무인기를 이용한 교도소 밀반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법이 있는 곳은 미국 남부 테네시주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스콘신주와 미시간주에서는 교도소 상공에 무인기를 날리는 행위를 아예 금지하는 법안을 고려 중인데요. 위스콘신주에서 논의 중인 법안의 경우에는 이 교도소 상공에 무인기를 날리다 적발되면 최고 5천 달러 벌금을 물게 됩니다.
네.
하지만 또 법이 아니라 또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시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떤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건가요?
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한 교도소는 재작년에 이 무인기를 이용한 밀반입 시도가 일어나자 이 감시 장치를 완전히 새 것으로 바꿨다고 하고요.
네.
그런가 하면 오하이오 주 교도 당국은 라디오 주파수를 이용해서 무인기 접근을 막는 방안을 고려했는데요. 하지만 인근 동네나 교도소 내 또 손전화 수신에 방해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때문에 그 안은 일단 접어둔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안을 고려 중인데 뭐 총으로 무인기를 조준해서 떨어뜨리는 방식만 제외하면은 또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죠. 로제트가 부릅니다. It must have been love 들어보시죠.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 13일 앤터닌 스켈리아 미 연방 대법관이 텍사스 휴양지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던져줬습니다. 스켈리아 연방 대법관이 사망하면서 미국 법조계뿐 아니라 정치권에까지 파장이 미치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지난 13일 타계한 앤터닌 스켈리아 미 연방 대법관 조명해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연방 대법원의 전설적 인물 앤터닌 스켈리아 연방 대법관.
지난 13일 향년 79살을 일기로 사망한 앤터닌 스켈리아 미 연방 대법관은 현직 연방 대법관들 가운데서는 재임 기간이 가장 길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받은 게 1986년이니까 올해로 만 30년째를 맞게 됐었는데요. 지인들과 텍사스주로 사냥 여행을 떠났다가 지난 2월 13일 토요일 오전에 휴양지 숙박시설에서 숨진 채 발견돼 큰 충격을 던져줬습니다.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He influenced a generation of judges, lawyers, and students and profoundly shaped the legal landscape. He will no doubt be remembered as one of
스켈리아 대법관의 사망 소식이 있던 바로 그날 저녁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스켈리아 대법관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스켈리아 대법관이 판사와 변호사, 학생들은 물론이고 미국의 법적 지형에 깊은 영향을 미친 대법원의 전설적인 인물이었다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총명한 수재였던 앤터니 스켈리아 연방 대법관.
Antonin Scalia was born in Trenton, New Jersey to an Italian immigrant family. After graduating from Georgetown University and Harvard Law School.
오바마 대통령이 앤터니 스켈리아 대법관의 추모 기자회견에서 이 스켈리아 대법관의 양력을 직접 소개하고 있는데요. 스켈리아 대법관은 1936년 뉴저지주 트렌톤에서 이탈리아 이민자의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0대 후반에 미국에 이민 온 아버지는 미국에서 대학 교육을 받고 브루클린 칼리지에서 로마어 교수까지 되고요. 스켈리아 대법관의 어머니는 이탈리아계 미국인으로서는 미국의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한 첫 세대였습니다. 스켈리아 대법관도 부모를 닮아서 학창시절에 아주 총명하고 똑똑한 우등생이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명문사립인 조지타운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하버드 로스쿨, 법률대학원을 차석으로 졸업합니다. 이후 민간 법률회사에 들어가서 일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싶어 할 만큼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처럼 교육에 더 흥미를 느꼈던 스켈리아 대법관은 교육계로 자리를 옮겨서 한동안 버지니아 주립대학교에서 법과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스켈리아 대법관이 공직에 발을 처음으로 디디게 된 건 1972년 리처드 닉슨 공화당 정부가 통신위원회의 법률자문위원으로 위촉하면서부터였는데요. 이후 포드 행정부를 거쳐서 1982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연방항소법원 판사 지명에 이어서 1986년 다시 레이건 대통령이 연방대법관으로 지명하면서 미국 역사상 첫 이탈리아계 연방대법관이 탄생하게 됩니다.
보수파의 거목, 앤터닌 스켈리아 연방대법관.
앤터닌 스켈리아 대법관은 30년간 연방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이 보수파의 거목으로 보수주의 미국 연방대법원의 부활을 이끈 인물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스켈리아 대법관은 열렬한 헌법 원칙주의자였는데요. 헌법이랑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본문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은 살아있는 문서가 아니라 죽은 것이다. 살아있는 것처럼 시대에 따라 달리 해석하는 게 아니라고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스켈리아 대법관은 또 명석한 두뇌와 유머 있고 재치 있는 언변, 신랄하면서도 뛰어난 문장력으로 유명했습니다.
A devout Catholic, he was a proud father of nine children and grandfather to many loving grandchildren. Justice Scalia was both an avid hunter.
네, 오바마 대통령도 언급하고 있듯이 스켈리아 대법관은 특히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슬하의 9명의 자녀와 29명의 손주를 뒀습니다. 짐작하시듯 스켈리아 대법관은 낙태 반대자였습니다. 또 동성결혼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반면에 스켈리아 대법관은 총기 소지 또 사형 제도에 대해서는 지지 입장을 보였는데요. 그런가 하면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사업이었던 건강보험개혁법, 일명 오바마 케어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스켈리아 대법관은 지난 30년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보수냐 진보냐 갈림길에 있을 때면 항상 앞장서서 보수파를 이끌었습니다.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존경받은 인물.
앤터닌 스켈리아 대법관은 보수파의 거목이지만 법학자로서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아온 인물입니다. 스켈리아 대법관이 연방 대법원 안에서 보수파의 대표적인 인물이라면 나이가 가장 많은 대법관으로 잘 알려진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은 연방 대법원 안에서는 진보파의 대모 같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정치적 사상에도 불구하고 긴 세월 깊은 우정을 나눠온 건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지난해 7월에는 두 사람의 관계를 다룬 코믹 오페라가 무대에 올라서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스켈리아 대법관의 죽음을 애도하는 추모사에서 우리는 때때로 서로 의견이 달랐지만 최고의 친구였고 미국의 헌법과 우리가 섬기는 연방 대법원을 숭상하는 마음은 같았다고 회상했습니다. 스켈리아 대법관을 스승처럼 여긴 클레런스 토마스 연방 대법관은 물론이고요.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 같은 진보적인 대법관들도 스켈리아 대법관이 매우 따뜻하고 관대하며 매력적이었던 동료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면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최근 타계한 앤터닌 스켈리아 전 연방 대법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MIA. MIA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MIA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Alice, I haven't seen you in such a long time. You've been MIA for a while.
I know. I've been MIA. I've been studying for the real estate license test.
Ah, I see.
Alice, I haven't seen you in such a long time. You've been MIA for a while.
Alice, 정말 오랜만이다. 한동안 볼 수가 없어서 라고 합니다. 그러자 Alice가 답하는데요.
I know. I've been MIA.
알아. 그동안 좀 사라졌었지.
I've been studying for the real estate license test.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 시험 공부를 했거든. 라고요. 그러자 제이슨도
아, I see.
아,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말합니다.
Now keep today's abbreviated expression MIA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Alice, I haven't seen you in such a long time. You've been MIA for a while.
I know. I've been MIA. I've been studying for the real estate license test.
Ah, I see.
'Today's abbreviated expression is the letters M-I-A, M-I-A. M-I-A is an abbreviation for missing in action. If someone is M-I-A, they have disappeared or is out of sight from others. MIA는 Missing in Action의 줄임말입니다.
원래 군대 용어로 전투 중 행방불명된 군인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일상에서도 누군가 오랫동안 사라졌을 때나 소식이 없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속으로 쓰는 잠수타다라는 표현과 같은 뜻이죠. 네, 오늘 본문에서 앨리스가 한동안 소식이 없었나 봅니다. 제이슨이 앨리스에게 왜 그렇게 소식이 없었냐고 묻자 앨리스는 시험 공부 때문에 연락도 없이 조용히 지냈다고 하네요. I know. I've been MIA. I've been studying for the real estate license test. 라고요. Now let me give you some example sentences. Jessica is MIA again. 는 제시카가 또 사라졌어. 라는 뜻입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Don't go MIA. People are going to worry about you. 라고 하면 갑자기 연락도 없이 사라지지 마. 사람들이 너 때문에 걱정할 수 있어.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M-I-A 이 줄임 표현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Alice, I haven't seen you in such a long time. You've been MIA for a while.
I know. I've been MIA. I've been studying for the real estate license test.
Ah, I see.
Let's review. MIA is an abbreviation for missing in action. It's used to describe someone who has disappeared or has been out of sight from others for a while. 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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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신디 로퍼의 Time After Time 드리면서 이 시간 마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27년 2월 17일 오늘 스위스가 낳은 세계적인 교육자 요한 하이니 페스텔로치가 81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745년 스위스의 취일에서 태어난 페스텔로치는 9살 때 아버지를 여의지만 목사였던 할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자라며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과 배려를 갖게 됩니다. 이후 취일리 대학에 입학해 사회운동에 눈을 뜨게 된 페스텔로치는 26살 때인 1771년 노이호프의 농민학교를 세워 낮에는 노동을 하고 밤에는 야학을 하게 됩니다. 이어 1798년 프랑스 혁명이 스위스에까지 영향을 미치자 페스텔로치는 슈탄스의 고아원을 설립해 전쟁 고아를 돌보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평생을 교육에 바치게 됩니다. 페스텔로치는 어린이는 그들 자신들만의 고유의 세계가 있는 인격체임을 주장했는데 이는 당시 어린이를 무시했던 교육관과는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페스텔로치는 또한 어린이들에게 참다운 교육을 함으로써 올바른 사회가 이룩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평생을 교육사상가로 활동하며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몸소 실천한 페스텔로치. 그는 현재까지도 교육의 아버지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979년 2월 17일 오늘 중국이 베트남을 전격 침공했습니다. 중국은 베트남군이 중국 국경을 침범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친소련 정책을 취한 베트남이 친중국 정책을 취하고 있던 캄보디아를 점령한 데 대한 보복의 성격이 짙었습니다. 중국의 베트남 침공으로 중국과 소련 사이의 긴장도 고조되게 됩니다. 결국 전쟁이 발발하고 20여일 만에 중국이 제안한 외무차관 회의를 베트남이 받아들이면서 전쟁은 종결됩니다.